단일 4번 메시지. 거대한 형상의 이상. 다니엘서에 있는 통제하는 이상. 이번 메시지에서 나는 다니엘 2장에 있는 거대한 형상의 이상에 관해 좀 더 말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보겠지만 이 이상은 다니엘서를 통제하는 이상입니다. 형상 전체가 바벨론임. 다니엘 2장의 느부갓네살의 꿈을 해석함에 있어서 단지 거대한 인간 형상의 머리만을 바벨론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머리가 바벨론이라면 형상 전체 또한 바벨론임에 틀림없습니다. 성경은 다니엘 2장에 있는 느부갓네살이 본 인간 형상이 사실 느부갓네살에게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바벨성을 세운 니므롯으로부터 시작되었음을 계시합니다. 니므롯이 바벨을 건축한 것이 바벨론의 시작이었습니다. 바벨론은 그 후로 메데바사 제국, 헬라 제국, 로마 제국을 거쳐 계속되었습니다. 이것은 결국 로마 제국의 마지막 가이사인 적그리스도와 그의 열 왕들을 포함할 것인데 이것은 거대한 형상의 열 발가락으로 상징되어 있습니다. 계시록은 우리에게 적그리스도인 마지막 가이사 아래서 로마 제국이 정치적이고도 종교적인 바벨론이 될 것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계시록 18장은 적그리스도의 제국을 정치적이고도 물질적인 바벨론, 즉 큰 바벨론으로 언급합니다. 더 나아가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한 콘스탄티누스 대제를 거치면서 기독교는 그의 본질이 변하여 계시록 17장에서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고 일컫는 천주교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종교적인 바벨론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으로부터 우리는 바벨론 그 자체가 바벨론일 뿐만 아니라 로마 제국까지도 바벨론임을 볼 수 있습니다. 바벨론은 하나님을 거스르고 사람을 높이며 우상들을 숭배함. 우리의 관점에 따르면 서로 다른 많은 나라와 국가와 제국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는 니므롯으로부터 적그리스도까지 인간 정부 전체가 바벨론입니다. 이러한 인간 정부, 즉 바벨론은 항상 세 가지 일을 행하여 왔습니다. 즉 하나님을 거스려 반역하고 사람을 높이며 우상들을 숭배하는 그것입니다. 우상들을 숭배하는 것은 사실 우상들 배후에 있는 마귀를 숭배하는 것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우리는 인간 정부가 하나님을 거스려 반역하고 사람을 높이며 우상들을 숭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의 손으로 안이한 뜨인 돌이 거대한 인간 형상을 부서뜨리기 위해 나타남. 바벨론이 그 절정에 이를 때 사람의 손으로 안이한 뜨인 돌이 나타나 그 발가락들과 발로부터 시작하여 거대한 형상을 부서뜨릴 것입니다. 주 예수님은 마태복음 21장에서 바리새인들에게 하시는 말씀 가운데서 그분이 돌이심을 지적하셨습니다. 먼저 42절에서 그분은 그들에게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리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고 질문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44절에서 그분은 계속해서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저를 가루로 만들어 흐트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리스도가 강타하는 돌이심을 봅니다. 무엇이 그분에게 강타당하고 겨와 같이 흩어짐을 당할 것입니까? 다니엘 2장에 의하면 그것은 바벨론이라 이름하는 인간 정부의 총체로서 사람의 손으로 아니한 뜨인 돌이신 그리스도에 의해 박살나고 산산이 부서질 것입니다. 오늘날의 세계 정세. 인간 정부에 관한 한 우리는 오늘날 우리가 거대한 인간 형상의 일부 안에 살고 있음을 고려해야 합니다. 60여 년 동안 성경과 세계 정세를 연구한 결과 나는 우리가 열 발가락에 매우 근접해 있는 형상의 발부분에 살고 있다고 믿습니다. 세계 정세, 특히 유럽의 정세는 성경의 예언과 일치하도록 조절되어 왔습니다. 이것을 분명히 본다면 우리는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로마 제국의 문화와 정신과 본질은 계속하여 존재하지만 이 제국의 형태와 외양은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로마 제국의 그 형태와 외양이 적그리스도 아래서 복구될 것입니다. 온 땅은 지금 로마 제국의 복구와 열발가락의 나타남을 위해 준비되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은 인간 정부의 총체를 부서뜨리고 땅 위에 하나님의 영원한 왕국을 가져오실 돌이신 그리스도를 모셔올 것입니다. 2장에 있는 통제하는 이상. 2장에 있는 이상은 다니엘서 전체를 통제하는 이상입니다. 1장은 단순히 소개인 반면에 2장은 우리에게 통제하는 이상, 곧 7장부터 12장까지에 있는 다니엘의 이상들을 이해하는 데 열쇠가 되는 이상을 보여줍니다. 다니엘 2장에 있는 네 제국은 다니엘 7장에 있는 네 짐승과 일치합니다. 2장에서 느부갓네살은 거대한 인간 형상을 보았지만 7장에서 다니엘은 네 짐승을 보았습니다. 느부갓네살의 이상의 형상의 주요 네 부분은 다니엘의 이상의 네 짐승과 일치합니다. 느부갓네살을 상징하는 금으로 된 머리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는 첫째 짐승과 일치합니다. 메대 바사를 상징하는 은으로 된 가슴과 두 팔은 곰을 닮은 둘째 짐승과 일치합니다. 헬라를 상징하는 노수로 된 배와 넓적다리는 표범과 같은 셋째 짐승과 일치합니다. 로마 제국과 그 마지막 열왕을 상징하는 철로 된 다리와 일부는 철로, 일부는 진흙으로 된 발은 넷째 짐승과 일치하는데 그것은 다른 짐승들과는 달리 큰 철 이와 열 뿔을 가졌습니다. 이 제국들에 관한 좀 더 상세한 항목들은 8장과 11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8장에서 우리는 수장으로 상징된 거대한 인간 형상의 둘째 부분이 현저한 뿔을 가진 수점소로 상징된 셋째 부분에게 패배당하였음을 볼 수 있습니다. 8절은 수점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에 그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고 말합니다. 이 네 뿔은 알렉산더 대왕의 후계자들을 상징합니다. 이 네 뿔에 관한 세부 항목을 알기 위해 우리는 남방왕과 북방왕에 대해 많이 말하는 11장을 읽어야 합니다. 특별히 2장은 알렉산더 후계자 가운데 악명 높은 후손이었던 시리아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에 대해 말합니다. 적그리스도의 새 예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는 적그리스도의 예표였습니다. 적그리스도에 관한 첫 번째 예표는 창세기에 있는 니므롯이고 두 번째는 다니엘서에 있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이며 세 번째는 주후 70년에 예루살렘을 회파한 로마 장군 타이터스입니다. 따라서 적그리스도에 대한 완전한 그림을 보고자 한다면 우리는 계시록뿐 아니라 적그리스도에 관한 이 세 예표를 연구해야 합니다. 니므롯,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타이터스에게서 우리는 그림을 보고 계시록에서는 정의를 얻습니다. 그 그림과 정의를 함께 둘 때 우리는 적그리스도에 관한 완전한 조망을 갖게 됩니다.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는 통제하는 이상. 나는 우리 모두가 다니엘 2장의 통제하는 이상을 보기 바라며 이 이상의 비단에서 인간 정부에 대한 분명한 조망을 가질 수 있기 바랍니다. 사람의 눈에는 어떤 것은 좋고 어떤 것은 나쁜 서로 다른 종류의 정부들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눈에는 모든 인간 정부가 짐승입니다. 바벨론, 바사, 헬라, 로마 제국 모두가 짐승들입니다. 내가 간증할 수 있는 것은 이러한 조망이 60여 년 동안 세상으로부터 나를 보호해 왔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관점, 이러한 이상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이러한 통제하는 이상을 본다면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지켜질 것이며 인간 정부의 총체를 부서뜨리고 온 땅을 가득 채우는 태산, 즉 하나님의 영원한 왕국이 될 강타하는 돌이신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비하게 될 것입니다.